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증명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증명하라.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19세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출신의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17살 때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연주자가 되어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거의 뭐 아이돌급의 그 인기를 그런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이 사람의 그 삶이 드라마틱해가지고 그래서 그 영화로도 2013년에 영화로도 개봉된 이 장면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실제 주인공의 모습도 저렇게 생겼다 그래요. 실제 주인공의 모습도 저렇게 생겼다 그럽니다. 이 파가니니의 이 놀라운 연주를 들은 이 관객들은 이 감동한 나머지 집단 히스테리를 그냥 연주를 한번 딱 들으면 막 여기저기서 기절하는 사람이 실신하는 사람이 막 나타나고 막 그랬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 황제 나폴레옹의 여동생은 그의 연주만 들으면 막 까무러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 파가니니는 그 나폴레옹의 그 어떤 지휘 뭐 이런 것들도 맡아서 또 당분간 하게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굉장히 유명한 유럽에서 유럽 전체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할 만큼 그리고 유럽 전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연주회를 갖고 막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인 하인에는 공연 중에 악마가 나타나서 이 파가니니의 연주를 도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의 연주는 어떤 신적인 경지에 이르러 있는 그런 대단한 연주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화에도 나오는 그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수준 높은 이 연주에 이 관객들이 감탄하면서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바이올린 선이 하나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거죠. 관객도 파가니니도 당황했지만 그는 나머지 세 줄만 갖고 또 연주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다 또 다시 한 줄이 툭 끊어졌는데 그는 이 두 줄로만 또 연주를 또 이어가요. 그러나 잠시 뒤에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세 번째 줄마저 끊어지고 말았고 관객들은 이 천재 연주가의 오늘 공연이 망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가니니는 남은 단 한 줄로 놀라운 연주를 이어 끝냈어요. 관중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당시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올린 연주 중에 현이 끊어지는 일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파가니니는 한두 개의 줄을 가지고 연주하는 기법을 어려서부터 다섯 살 때부터 연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연주법을 이 바이올린을 늘 가지고 노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독특한 연주법들을 개발해냈어요. 그리고 이 바이올린 줄 하나, 두 개 가지고 연주하는 것도 미리 늘 끊어지니까 이거 가지고도 늘 연습, 아주 독하게 연습을 했고 정말 나중에는 이 주현 하나만을 가지고 연주하는 곡도 이 사람이 미리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 줄 하나만 가지고 그냥 놀라운 연주를 해내는 걸 이미 연습해 둔 거예요. 연습해 뒀기 때문에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대처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속담에 서투른 목수가 연장만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 골로 말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진짜 축구 선수는 아무리 조건이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골로서 증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도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개척 얘기도 하고 또 어디 청빙 받아서 가는 목회 단임 목회를 이제 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뭐 식사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교회는 목시 좋아야 돼. 그 장사하는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리가 좋아야 돼. 사실은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 성도들이 오기 좋아야지 또 성도들이 뭐 교회 오기 좋아야 또 그렇죠. 좀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되죠. 뭐 교회 주차장도 없고 뭐 오기도 불편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좀 불편한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그런 얘기가 뭐 아주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해는 되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게 세속적으로 변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해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귀 자리가 좋아야 되고 교회 시설이 좋아야 되고 뭐 환경이 좋아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 사실은 서투른 목수가 아닐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제가 또 들었어요.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막 교회가 와야 돼. 교회가 성도들이 올 수 있는 거는 결국 그 목사님이 얼마나 충만한가 이거에 따라서 달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이 있다면 그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와요. 시험이 와요. 근데 믿음의 실력은 그때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당장의 사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제의 총칼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생명을 던져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자분들도 있었던 거죠. 그때 애국자와 매국노가 사실은 그 시험의 때 갈렸던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근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믿는 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환난과 조롱과 소유를 강탈당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어떤 이들은 믿음을 버린 배교자들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시련이 왔다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그의 믿음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집사님 몇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 응답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저는 왜 제 기도는 별로 응답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하시고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하시는 제가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무슨 말씀을 하실려나, 4차원이네 우리 집사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기도 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기도 생활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면 그것만큼 힘 빠지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생활을 나는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런 응답도 받았다 그러고 저런 사람 저런 응답도 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 빠지는 일입니까? 교회를 맨날 나오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네 하면서 딱 개종할 타이밍이에요. 다른 종교로 개종할 타이밍이.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다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저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믿음이구나 우리 집사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응답도 없으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10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라 말에 막 흔들려요. 막 사라가 이거 안 되겠다고, 이러다 당신 더 늙어버리고 나는 아이 낳을 소망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애굽에서 데려온 저 여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다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가를 통해서 아들이라도 보자고, 그 첫째 아들을 내가 내 아들로 삼으면 되지 않냐고, 양자로 삼으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자고, 세상에서 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자고,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통해서는 안 줄 것 같다고 막 이러는 게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아브라함이 덜컥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 가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옵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해요? 13년, 14년 동안 또 침묵하시는 거예요. 또 그냥 잠잠하신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만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소망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에 맨날 막 굴에서 숨어 살고 이렇게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적인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절망의 끝자락에 또는 벼랑 끝에 그들은 내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고난과 환난의 때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증명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주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감정에 의해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면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